예수님은 나는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온 나라가 연일 보도되는 문제 때문에 거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는 권사님한테 아휴 사도행전 13장이네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에요. 저는 전율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를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온 백성들이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무엘의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일까? 뭐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 그럴 줄 알고 국민들이 이 선거를 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무지 뭘까요? 성경만이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지도자도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 권사님 말한 대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어떤 지도자도 복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어떤 지도자도 나라와 백성에게 오는 불신자의 여섯 가지 멸망 상태를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참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나 보니까 엄마 잃고 아버지 잃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택시를 타고 한 차를 타고 여기 이 강나루 옆에 있는 신학교의 마당에 이 영예들이 왔답니다. 그때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독재자의 딸들이 왜 여기 왔냐? 그리고 그들이 아마 참담한 자기들의 현실을 어디 가면 위로를 받을까? 어디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나를 도울 자가 있을까? 아마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우리 교회 여기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 세상이 전부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찾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축복의 날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모든 것을 둘러보신 주님은 성 밖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유숙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시장기가 드셔서 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먹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나무를 살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봄, 가을, 겨울이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은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요. 그렇더라도 24개월 계속 무화과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기 때는 무화과가 아직 열리지 않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가 나지 않도록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몰라서 저주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꾸리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가? 우리도 전도 자료도 팔고 한 번씩 사과도 팔고 또 바자회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죠. 이때도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에 쓰는 돈이 따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환전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먼 데서 오는데 양을 또 염소를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장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쫓으시고 꾸리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 때문에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환전, 재물, 구입 같은 것 자체를 뭐라고 지탄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였다 그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징표한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세계 복음화하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어서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복음을 다 놓치고 세계 복음화 전혀 상관없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이들은 다 이방인이고 저것들은 구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족속만 구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연약을 만민에게 내가 전파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었고 열매를 맺혀하는데 놓쳤으니까 결국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게 되고 발에 밟히게 되고 쓸 데가 없게 된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사실은 문제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와서 예배하는 뜰을 막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와서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성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정문을 딱 들어서면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거기는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들어가면 거기는 유대 여자들을 위한 뜰이 있어요.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거기는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요. 그리고 지성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기와 같죠. 여러분과 여기와 같이 이게 여기가 이 칸이 막혀져 있어요. 이게 텐트가 쳐 있죠. 말하자면 커튼이 쳐 있단 말이죠. 요 안에는 지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를 이제 환전을 하고 그걸 저 성전 밖에 저 밑에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면 경쟁자가 많아. 여러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독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제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여기 성경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짜고 점점 가까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들어왔냐? 밖에서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경쟁되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하면 바로 사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곳하고 그런 염소 또는 양을 파는 데를 여기 와서 했다 이 말이에요.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은 이 뜰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동정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돈 버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린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하실 때도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길 하나님 이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전도 받을 자를 붙여주십시오. 구원 얻어야 될 자를 붙여주십시오. 제자를 붙여주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붙여줬던 그 놀라운 응답들을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가야 돼요. 미리서 아, 저 사람 안 되지. 저 사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발견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성하는 모습 보니까 스가랴서의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도록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지만 그리스도가 손님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돼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이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는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은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물을 떠다가 지금 모자란 거는 포도주요. 그러니까 잔치가 파장이 돼가는 판이기 때문에 술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물을 길러다가 여기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어요. 종들은 이유도 모르고 하여튼 하라니까 주인이 하라니까 명령대로 했던 겁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잔치를 이렇게 주장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그 연회장은 또 손님들은 모르지만은 이 물을 떠다 주었던 그 종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맛이 최고 좋은, 말하자면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령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세상은 올바르게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평화와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가정과 후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날은 교회에서 재직 훈련을 오라 해서 갔어요. 말씀을 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하고 잠깐 앉아 얘기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교회가 하나 나왔대요. 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아주 이게 한 2,000평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거 우리가 하고 바꾸기로 다 됐는데 한 분이 자꾸 이러더래요. 계속해서 이걸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져가 버렸대. 계속 뺏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하, 이러다가. 그분 직업이 뭐죠? 그러니까 세무사래. 세무 공무원을 30년 하시고 이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혹시 뭐 어려운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맞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다 놓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분을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글쎄,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니까요. 글쎄, 이거 저 사랑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벌써 끝났겠지. 근데 새벽기도 우리니까 잘해야 돼요. 한 번은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땅 2,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다시 크게 지어야 돼. 이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뭐 3부, 4부 보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하실에다 예배당을 해놓으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침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50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냥 목사님 이제 기도회 끝나고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한 9시쯤 됐는데 웬 부인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더래요. 당신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달갑게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는 이 사랑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들어옵니다. 들어보니까 예, 뭐 목사님 이 기도해 달라는 말 들었습니다. 혹시 좀 보탬이 될까 싶어가지고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게 나가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나간 다음에 뭐 한 100만 원이나 넣는지 뭐 하고 한 50만 원 들었는지 싶어가지고 이래 열어보니까 돈이 50억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나가보니까 벌써 사람 어디 가고 없어요. 요번 날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토요일, 주말, 마지막 주일, 이 예, 토요일 저녁에는 여기서 뭐 합숙을 한대요. 우리 유치, 유년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숙을 하면서 캠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뭐는 권사님은 그냥 저녁을 대고 뭐 아침을 해주고 이런다고 그런 말을. 뭐 새벽 기도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대. 근데 웬 뭐 새벽 기도에만 참여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고기를 한우라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 몇 건을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뭐 잔뜩 재가지고 또 멸치를 볶고 이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진짜 맛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주도 안 해놓고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잘했다 그러면서 아, 어떻게 아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 얘기한 얘기를 들었다 이거지.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못 듣는데 어째 그 사람은 들었는지 모르겠어. 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들을 줄 알아야지. 아, 이게 다른 사람 생각을 뭐 나도 해줄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뭐 자기 걸 자꾸 대고 오는 원사님 자꾸 이런 말인데 이분은 들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얘기했어요. 당신 몫만 해라. 당신 한 만큼만 해라.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내가 상류층인지 중류층인지 내가 제일 못 사는지 당신이 다 알지 않냐. 제일 못 사면 못 살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중간쯤 살면 중간쯤 살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안 해도 괜찮다. 방해나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하도록 방해꾼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뭘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해보란 말이오. 다 내 계산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0명 용사 나오면 된다. 300명이 1,000만 원씩 하면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절반 이상을 갚아버린 것 때문에 그럼 빚도 없게 돼요. 그럼 700명이 말하자면 70명 비밀 결사대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넘지요. 그러면 이걸 다시 리모델링 우리 마음 다시 고쳐가지고 헌당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뭘 생각할 때 당신 생각을 가지고 그 쫑그락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빈대 콧구멍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허영을 부려도 안 돼요.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엉터리를 막 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지도자를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가는 다 함께 망하지 않습니까? 이래 쳐다보는데 야, 저 여자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싶더라고. 그 눈 보는 게요. 선뜻해요. 아, 제 여자가 완전히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 마음대로 자꾸 주무락주무락 했구나. 여러분이 있는 불신자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저절로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대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리는 응답을 불신자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할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만 주어지면요, 내가 맡기면 잘할 것 같아도 기회만 주어지면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 주기만 하면 잘한다 그래놓고는 주면 주기만 하면 딴 생각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야곱 이후로 한 거 봐가면서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믿음 봐가면서 정말 참 헌신한 사람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헌신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포럼을 나눠보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디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디다.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디다. 넘치게 주십디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달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기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거라. 나는 또 너에게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이 무엇이냐면 만민을 위한 성전 회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오면 친절하게 하세요. 왜 왔어요? 도둑 모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야 여기가 기도 장소가 괜찮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이번 날 이 옆에 목사님 모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뭐 주차장 우리 안 쓸 때는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말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다른 건 난 잘 아직 모르겠어요. 만민을 살리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선민 사상의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을 위해 복음을 전할 마가 다락방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민을 위한 성전 운동, 모든 지역을 위한 지교의 운동에 응답을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이것을 위한 교회 운동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완전히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때 이거 해가지고 남으면요,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내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업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 옆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지금 뭐 오늘 또 얘기한 들어보니까 안 낀 데가 없대요. 그 가족이. 서둔내 8촌까지 모든 문화에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뿐만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업체 뭐 부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막 말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법 쪽에 뭐 학계 뭐 없는 데가 없대요. 전부 이렇게 꽂아놨다는 거죠. 그걸 다 사출해가지고 다 이거 청소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알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야 이 짧은 시간에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막 이게 터진 거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요. 아주 말씀을 마치자면 천명, 소명, 사명 놓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본인이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너무 후회가 돼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뭘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에게 복음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심이 너무 가책이 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는 많겠지만은 어떻든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이 나라를 붙잡고 완전히 뒤흔들 때 우리는 모두 쌈박질만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천명이라면 기도로 능력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소명입니다. 만민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가로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두고 껍데기를 보지 말고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참된 해답을 전달하는 캠프에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캠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애국이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북한을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반기 캠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누리는 축복에 한 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명을 깨닫게 하시며 소명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할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나의 갈 길을 제대로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앞에서 행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거룩한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